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배입니다. 엘리엇, 칼 아이칸, 소버린. 방금 말씀드린 이름들은 펀드의 이름들인데요. 이 펀드들은 좋게 표현하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주의 헤지펀드고, 또 이걸 나쁜 쪽에서 바라보면 기업 사냥꾼 또는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던 이 펀드들이 요즘 아시아로 눈을 더욱더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한 JP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의 절반 이상이 미국 밖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 31%, 106건이 아시아에서 벌어졌습니다. 2011년에는 단지 10건 정도가 아시아에서 벌어졌으니까 6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마침 이번에 기업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던 현대차 그룹이 개편 작업을 잠정 중단하고 다음 주에 하려던 주주총회도 취소했습니다.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주장하던 엘리엇에 결국 발목을 잡힌 셈이기도 한데요. 행동주의 펀드들은 과거처럼 적대적 M&A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갖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재촉하고 압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자가 교체되거나 또 지배구조가 바뀌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 행동주의 펀드의 존재를 늘 상수로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펀드 관계자들이 당신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려면 말입니다. 네, 5월 2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식당 자영업은 제일 버티기 어려운 업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중에서도 몇십 년씩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는 식당들이 있죠. 이걸 노포라고들 합니다. 오래가는 식당, 이 노포들의 비결은 뭔지 전국의 노포들을 하나하나 취재한 분이 있어서 오늘 이분 모시고 직접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빠들도 육아휴직 좀 적극적으로 쓰고, 근무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육아휴직이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게 정부가 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죠.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오늘 노무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현 기자와 함께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그룹이 그룹 지배구조를 이리 떼고 저리 붙이고 하려다가, 네, 결국은 실패했다고 하기는 애매하고 하려다 만골이 됐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1차 시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29일에 네, 주총 열려고 했다가 그 주총 열려는 계획을 철회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29일 주총은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이번 안의 핵심이었던 현대글로비스와 모비스의 분할 사업부의 합병안이 이제 주총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몇 번 전해 드렸지만, 뭐 일단은 그 엘리엇의 공격도 있었고요.
네.
엘리엇이 공격하고 난 이후에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결권 자문을 주는, 네, 회사들, 특히 전 세계에서 시장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ISS라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회사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권고하면서 사실상 주총장 투표를 해봐야 이게 통과되기 힘들다라는 판단을 현대차 그룹에서 한 것 같고요. 어제 오후 한 4시 반쯤 공시도 하고 보도자료도 내면서 주총도 취소하고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을 일단은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모비스가 이제 핵심이었는데, 현대모비스에 지금 외국인 지분이 44%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지분 30%를 가지고 이들 외국인과 싸우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재벌 그룹들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지주회사,
네,
체제로 개편한다든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 계열사를 저쪽으로 붙이고 한다든가, 이 회사를 팔아서 여기 붙인다든가 하는 때, 뭐 10년 전만 하면 그냥 회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였고, 그 이후에 아마 삼성그룹 때부터 아마 이슈가 된 것 같은데,
네네,
마음대로 하시는 건 좋으나 주주들에게는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게 이슈가 됐었고 그러나 네. 그때는 그냥 국민연금이 그 당시에 도와줬었고요. 이번에 현대차그룹의 문제를 보니까 주주들에게 피해가 굳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뭐 좋은 게 없다면 그거 그냥 떼었다 붙였다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가 상장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대주주라는 존재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회사를 창업한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도 회사에 있기 마련이지만 주주라는 존재가 이제 회사의 주주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해관계를 잘 살려가면서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이 상장된 주식회사들은 대주주의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입장에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기 좀 쉽게 돼 있었어요.
네.
견제장치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10년 동안 여러 면에서 구조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면서 견제장치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대주주라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지금 시장에 안 먹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의 JL모직하고 삼성물산이 이제 합병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어떻게 보면 경험치가 돼서 이번에 현대차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뭐 계기가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현대차를 공격을 했고 결국 이 행동주의 펀드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좋은 지배구조안이 무산이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들 상장된 회사들이 주주들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주주들을 위한 행동 없이 자신들에게 원하는 쪽으로만 제도를 가져가게 된다면
예.
이런 반대에 또 부딪힐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뭔가 진보라면 진보인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삼성그룹에 예를 들어주셨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는 왜 회장님, 그러니까 부회장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합병을 합니까?
네.
합병하는 건 괜찮은데 왜 유리한 쪽으로 합병합니까?의 논란이었다면 이번에는 특별히 대주주가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 치밀하게 그거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왜 합니까? 아무튼.
네.
왜 합니까? 당신의 이해관계 때문 아닙니까? 어쨌든. 싫습니다까지도 이제 반발의 명분이 된다는 게 또 한 단계 변화인 것 같긴 해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회장 일가, 그러니까 정몽구 정의선 부자의 어떤 지배구조를 강화하는데 이번 그 지배구조 개편안이 쓰이는 거는 맞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회사를 나누고 붙이는 과정 속에서 실제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라는 거는 이번 주주들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엇의 주장도 그것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면 이번 지배구조안은 원래부터 공정위를 비롯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공정위도 이번에 처음에 발표하고 나서는 잘했다는 반응을
그러니까 빨리
내놨죠.
순환 출자고리를 끊어라.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이번 안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그 안에서 또 그 최대 주주들은 최대한 자신들이 돈을 좀 덜 들이는 방안에서 해낼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고민해서 내놓은 것인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 쪽에는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현대모비스는 이제 제일 상위 구조로 끌어올리는 지배구조 아니었는데요.
네.
이 현대모비스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사업을 떼내서 글로비스로 주고 합병의 비율도 상당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비율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차도 이번에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단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앞으로 개선안을 다시 고민해서 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특히 계열사 중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네.
갖고 있는 글로비스 지분은 더 사야 되고.
네, 맞습니다.
갖고 있던 모비스 지분은 괜히 팔아야 되고.
네.
팔아야 되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그룹 과정에서 내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내야 되고.
네.
그러니 이걸 우리는 왜 해야 되는가를 기아차 주주들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어요. 그게 손해인지 이익인지는 그 뒤에 따지더라도.
네네.
예. 근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거 없이 그럼 과연 지배구조 개편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고민이겠습니다.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테슬라의 이제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사실 갖춰진 것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미래의 비전만을 가지고 주주들을 설득해가지고 모든 걸 거의 다 이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주가나 그런 것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근데 현대차는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 5위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안을 이렇게 가져가고 향후에 우리가 이런 발전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시장에 계속 얘기하고 주주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주주들이 안 믿어줬거든요. 그럼 과연 아무것도 없는 테슬라를 믿는 게 맞는 건지 현재 5위의 글로벌 회사에서 말하는 비전을 믿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좀 헷갈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도리어 정의선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주들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면 이번에 이런 주주들이 손해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미래 비전으로 커버를 해줬다면 네. 통과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설득인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상속세율이 제일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LG그룹은 벌써 4대가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상속세율과 4대 세습이라는 게 과연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둘 중에 뭔가 하나가 이상한 거지.
네.
라는 시각으로 보면 그러면 그건 설명이 안 되는. 어쨌든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게 3세, 4세에 대한 세습은 기본 전제로 깔고 지배구조 개편을 하는데.
네네.
말이 안 되는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설득이 안 되겠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 만드는 거야.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닐 것 같은데 당신 믿어볼게 하면 아주 심플한 건데.
네.
고민거리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과자 만드는 제과업계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라운 제과가 지금 8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2.4% 인상한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과자 가장 많이 인상되는 가격은 최고 20%까지 지금 인상되는 과자도 있고요. 뭐 13%, 12% 이렇게들 인상을 하는데 크라운 제과가 인상하기 전에 지난달에 이제 크라운 제과의 관계사거든요. 해태 제과는 해태 제과도 5개 품목에 중량 등을 조절을 하고 또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10.7% 정도 또 가격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달에는 롯데 제과가 또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뭐 제일제당, 동원 F&B, 코카콜라 이런 음료 회사들도 지금 가격들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제과 회사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상을 하고 나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줄줄이 제과회사뿐만 아니라 뭐 프랜차이즈 뭐 햄버거 회사들 이런 데들도 지금 가격 인상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결국에선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뭐 다양한 원자재의 물가 상승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인상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상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은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본다는데 나의 월급은 늘어나는 효과는 안 보이는데 주변에 지금 가격 인상만 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과자 같은 거는 최저임금 안 오른 다른 나라에서 만든 과자를 마음껏 수입할 수 있게 하면 괜찮을 텐데.
네.
요즘도 저도 가끔 수입 과자들 파는 곳에 가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낮은 가격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는 저는 뭐 다 안 먹어봤고 먹어봐도 모릅니다만. 그래서 아 이게 수입이 좀 제대로 되거나 하면 과자값 낮추는 데도 도움도 되겠는데 다만 수입만 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여기저기 뿌리는 비용이 들겠죠.
네.
예, 편의점의 자리도 또 일부 차지해야 되고. 관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물건 2.5톤을 어딘가에서 압수했는데 집에서 압수한 건 아니고
예.
어디 협력업체 창고에서.
예, 협력업체 창고에서 압수를 했습니다.
협력업체 창고를 본인 창고처럼 활용한 거네요.
이제 5차례 압수수색이었고요. 이 관세청이 지금 4차례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네.
나머지 한 차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이제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인데요. 이번 다섯 번째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확보를 했던 통화 내역 자료를 통해서 이 협력업체에 물건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약 2.5톤의 물건들을 압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물건들이 어떤 게 들어있을 것이냐라고 지금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전 압수수색했던 뉴스를 되짚어보시면 그 본가를 압수수색했을 때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거기에 비밀 공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두 차례를 했잖아요.
네.
첫 번째는 몰랐고 두 번째 갔을 때 이제 비밀 공간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비밀 공간에서 딱히 나온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허탕친 느낌이었고 그 물건을 어디론가 빼냈을 것이다라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는데 아마도 그래서 거기에 보관하던 물건들이 이 협력업체 창고로 가 있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고요. 그 안에는 고가 미술품이 있을 것이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네.
명품 등 다양한 물건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관세청 쪽에서는 압수된 물건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물건을 빼냈다면
네.
헬기로 빼냈거나 트럭으로 빼냈 않겠습니까?
2.5톤이면 굉장히 양이 많은.
뭐 양도 많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 며칠 전 CCTV 동네 거 돌려보면 빼내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아요? 요즘 CCTV 동네마다 다 돌아다녀서.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경찰에 일하시는 분하고 얼마 전에 만났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잡힌다고 하더군요 범인들이.
네.
예, 그게 뭐 경찰이 더 열심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CCTV들이 워낙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아, 여기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가셔서 저기서 좌회전하셨네.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예.
다른 얘기 하나 들어보죠. 노동이사제를 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노동이사제가 뭐예요?
노동이사제는 그 우리로 치면은 이제 노조죠. 노조 네. 측에서 이사회 멤버에 한 명 정도를 넣어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소리를 인권이 아니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제 노동 이사제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고요.
네.
앞서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 노동 이사제 도입을 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법률을 개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개정안에는 노조가 주축인 우리 사주조합이나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반드시 한 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개정안에는 금융주주회사의 회장이나 행장 등 최고 경영자를 선출하는 권한을 이제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도 반드시 노동이사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공포된 6개월 후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되고 그 첫 번째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는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다라는 내용까지 들어있어서
네.
상당히 강하게 안이 들어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어디 미국의 대학 같은 경우에도 소수민족 중에 몇 퍼센트를 반드시 뽑아야 된다라든가
네.
혹은 뭐 해외 유학생 중에 몇 명을 반드시 뽑아야 된다라든가 뭐 여성 중에 몇 명을 꼭 넣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법들을 일부러 만들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주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노동이사제도 노동계가 무조건 요구하는 이사를 넣는다가 아니라 이들도
네.
주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예. 주주의 목소리도 들어라라는 것이고요.
근데 주주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안에는 상인도 있을 수 있고 기자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자 하나 있네? 그럼 기자 대표도 하나 넣어. 자영업 하시는 분도 주주에 있네? 그럼 자영업 하는 분도 이사회에 하나 넣어.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노동자들은 회사를 이루는 근간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그래서 개념으로.
이제 예. 약간의 포션을 더 주자라는 얘기고요. 지금 우리나라 KB금융지주가 가장 크니까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멤버가 9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노동 이사를 넣자라는 법안인데 일단은 경영진들에서는 견제 목소리가 켜지고 노동계 목소리가 요즘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고요. 노동자들 측에서는 견제 세력으로 한 명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부담스러운 짓이면 하지 마세요. 이런 속마음이 들어있는 주장일 수도 있겠어요.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조광식 씨가 예 적금을 붓고 있는데 혹시 약속한 날보다 하루 이틀 늦게 입금을 하면 무슨 불이익이 정확히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적금은 약속한 제 날짜에 붓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제 날짜에 안 부으면 그만큼 적금을 찾는 날도 뒤로 미뤄지거나 제 날짜에 꼭 찾으려면 이자를 그 날짜만큼 적게 줍니다. 그런데 그만큼 뒤로 미뤄진다, 그만큼 적게 준다 할 때 그 그만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4월 달에도 이틀 늦게 적금을 입금했고 5월에도 사흘 늦게 입금했으면 총 5일을 늦은 거니까 내가 이거 적금 찾을 때 되면 5일치 이자를 안 주겠구나 아니면 5일 뒤에 적금 찾으러 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4개월 2년 동안 붓는 적금이면 늦은 날짜가 24일을 넘지 않으면 하루치 이자만 빼고 줍니다. 아니면 하루만 늦게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즉 매월 10일이 적금 붓는 날인데 2년 내내 매월 11일에 부었으면 매달 하루씩 늦었으니까 그게 2년짜리 적금이면 24일을 지각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은행에서 고객님 24일 더 지난 후에 오세요라든가 아니면 24일치 이자는 깎아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이제 매달 평균 하루씩 늦었으니까 전체 적금 기간에서도 하루치 이자만 적게 드리거나 아니면 하루만 늦게 찾으러 오세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생각보다는 적게 주는 게 아닌 거죠. 굳이 이런 계산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유는 적금을 자동이체 안 했던 분도 있고 자동이체 했는데 잔액이 모자라서 안 빠진 분도 있고 할 때 아 내가 이날 적금을 안 내면 피해를 어느 정도 받는구나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굳이 바쁜 시간 쪼개서 지금 은행을 뛰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안 가고 내일이나 가도 되는 건지를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도 알고 계셔야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지난 2015년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간판을 내린 업종이 음식점이었더군요. 이렇게 많은 식당들이 사라져가는 중에도 수십 년 동안 살아남은 식당들, 성공한 노포라고 불리는 곳들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오래 장사가 잘 되는구나라는 걸 또 느끼기도 하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오래된 노포들에게서 배울 만한 비결이 어떤 게 있는지 전국의 노포 식당들을 직접 취재해서 최근에 노포의 장사법이라는 책을 쓰신 박찬일 셰프를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식당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뭐 인구 대비 그렇겠습니다만. 네. 네. 식당을 창업도 그렇게 많이 하고 폐업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예.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거 뭐 안 되면 식당이나 할까? 예, 근데 너무 많이 생겨요. 게다가 예. 프랜차이즈가 많으니까 요리를 할 줄 몰라도 식당을 열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서울시 인구가 지금 1,000만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당 숫자가 12만 개가 넘습니다.
아.
1인당 한 80명당 식당이 하나 있는 거죠.
하나? 예. 예.
근데 식당 안 가는 사람들, 뭐 어린 아기들 빼고 식당 N분의 1로 나누면 몇 명이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망하는 거죠.
그 말은
3,000명이 창업하는데 2,000명이 폐업을 또 하거든요. 1,000개는 남잖아요. 계속 예. 늘어나는 거죠.
아, 그게 다 잘 되기는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다 이 말이군요.
전형적인 늪 같은 레드오션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나라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가봐도
네.
100년 넘은 식당들도 꽤 있고
네.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슬슬 그런 식당들도 있긴 있어요.
예, 이제 좀 늘어나긴 하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식당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좀 없었고 사회적으로 약간 좋은 대우를 못 받았어요.
네.
전문가로 대우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장사가 되고 나면 힘드니까 그냥 집어치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뭐 병만이 들거나 그러면 대를 물리지 않고 내가 이걸 자식한테 일을 안 시키려고 이 일을 했는데 이걸 왜 자식에게 물려줘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포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대개 그럼 노포라고 하면 대략 어느 정도 하면 아유 오래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30년 하면은요.
네.
그 노포 시중 시내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 된 식당이 없어요 거의. 그 데이터가 지금 뭐 제가 통계를 내는 걸 못 봤는데 30년 넘으면 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책에 담은 노포의 장사법이라는 책에 네. 담은 오래된 식당들은 대략 어느 정도 된 식당들이었어요?
예, 뭐 70년 이상도 있고요. 뭐 평균 50년 이상 이렇게 되는데요. 되게 대를 물리지 않은 그 연도수가 안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대를 물렸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다. 예, 전문적인 업종으로 좀 생각해주는 경향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50년 넘은 식당들 쪽 공통점은 저는 아직 책은 뭐 못 읽어봤습니다만 예. 아마 추측하건대는 그냥 맛있는 식당이겠지. 그러니까 맛이 없는데 네. 50년 동안 저 식당은 맛은 별로 없는데 예. 친절하기는 해라는 예. 생각으로 사람들이 발길을 계속 가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식당은 사실 우리가 주변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래 남은 식당 결국은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식당업 하는 분들이 지키기 어려운 말이 뭐냐면 맨 처음에 그 말을 하죠. 초심을 지키겠다. 근데 정치인들도 잘 못 지키는데
네.
식당도 잘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오래 안 가는 거죠.
그게 왜 그렇죠? 레시피라는 게 늘 있을 텐데.
예, 레시피가 있지만 그 워낙 작은 식당이고 경영관리 같은 개념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 잘 흔들리죠. 그리고 경험 많은 분들이 식당을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식당이 업이 처음에 뛰어드는 분들이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좁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 자체가 얇다고 할 수 있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일관성을 지키고 예를 들면 아, 좋은 재료 써서 재료비를 40% 쓰고 직원들에게 내가 잘해줘야지.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해야지. 그 마음을 1년 이상 유지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경쟁도 심화되고.
네.
좀 잘 되면 약간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좋은 재료 아니라도 그냥 갖고 와.
네,
쓰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식당업 자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마인드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념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험한 일이고.
네.
천대받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를테면 예전에 맛있는 식당이 있어서 와, 맛있, 맛 변했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보면 상당수가 손님이 맞는데, 주방에 계시다가 카운터로 나오십니다.
아, 주인이?
예, 일하기 싫은 거죠.
예.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카운터에 안 계세요.
카운터에도 앉아있기 싫으신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치러 다니시거나
아.
예,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그 식당이 오래 가기 어려운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방에 있다가 나올 때 네. 주방장한테
네.
요거 요만큼 넣고 요거 요만큼 넣고 요건 비법 소스인데 예. 3스푼만 넣고 하는 거다?
네.
알려줄 텐데.
그 요리책 보고 그러면 만들면 사람이 다 요리 맛이 똑같을 것 같지만 다 틀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전달이 예. 안 되는 비법이라는
그렇죠.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노동자가 그걸 잘 지켜서 하기가 또 어렵죠. 힘드니까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직접 노동에 참여하느냐 아니냐는 노포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를 이어서 3대째 하는 식당은
네.
그때 3대 할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본에
그렇죠.
있는 식당들도 있을 거고요.
예, 심지어 일본에는 1000년 된 떡집도 있고 400년 된 식당이 미슐랭 3스타 받은 식당도 있어요.
그 맛은 어떻게 전수됩니까?
도제식으로 전수되죠. 근데 그 인터뷰가 제가 하나 읽은 게 있는데요.
예.
16대째 미슐랭 3스타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슐랭을 16대째 받은 건 아니죠.
예.
400년 가까이 된 식당인데
예.
그 식당 15대 16대인 분에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 얘기 아 그러면 어떤 가구로 식당을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양반 얘기가 선대랑 똑같이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인의 특징은 좀 뭐냐면요. 새로운 걸 받으면 거기서 자기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만의 뭔가를
그렇죠. 나만의 뭔가를 찾고자 하는 창의성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노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포가 좀 없는 이유는 정치적 격변기도 있었죠. 전쟁, 일제 강점기,
네.
뭐 식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도 했지만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들의 태도 자체가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좀 강해요.
지금 책의 답은 여러 가지 노포들을 찾아보면
네.
그래도 뭐 대를 이은 것도 있고 이제 대가 이어져야 될
네네.
것도 있을 텐데
예.
다 그렇던가요? 그래도 그냥 똑같이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게.
노포가 지금 살아남은 식당이 노포가 되잖아요. 50년
네.
이상 되려면 대가 이제 한 대, 두 대 넘어갔는데 그대로 지키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옛날 방식을
예, 예.
창의성 발휘하지
예.
않고
가급적인 그런 욕망을 억누르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국밥집에서요.
네.
밥을 요즘 따로 퍼서 보온고에 넣었다가 그냥 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터렴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터렴.
예. 밥을, 미지근한 밥을 국밥에 넣었다가
네.
국물을 따라내고 그걸 10여 회 반복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훨씬 더 늦게 나가게 되잖아요, 음식이.
그렇겠죠.
손님들도 터렴해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악착같이 지켜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뭐가 좀 더 나았습니까?
회전이 조금 빠르고요. 밥과 국의 조화가 옛날식 맛인 거죠.
회전이 빠르다는 건?
예, 온도가 좀 떨어지죠.
아, 예, 예.
그래서 밥이 또 국물이 갖고 있는 깔끔함을 유지합니다. 밥을 토름으로 자꾸 그 전분기로 훑어내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마지막에 담은 국물은 전분을 거의 안 합니다.
한번 말았던 밥을 다시 준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예, 여러 번 말아서 그 전분기를 씻어내는 건데.
네.
예를 들어 그런 국에다 밥을 말아버리면 처음에 예. 토름을 정확히 안 하면 국물이 뿌얘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맛이 변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토렴은 원래 옛날에 왜 그게 나왔냐면 옛날에 전기밥솥과 보온밥솥이 없었어요. 가마솥에 밥을 하면 밥을 퍼두면 식잖아요.
네.
그걸 따뜻하게 주기 위해서 하던 조선인들의 어떤 원칙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몇십 년째 그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아, 이거 예전에 보온밥솥 없을 때는 하던 짓이지 밥솥에 보온 기능 있는데 왜 이렇게 해라고 내가 개선하겠다고 예, 하면 예. 맛이 달라지는.
그 달라지는 거죠. 예.
좋은 식당들 보면 당연히 주방장이 오래 거기서 있으셔야 될 텐데.
그렇죠.
주인이 직접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네.
종업원도 그렇고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손맛이라면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거기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노포는 사람이 자산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심지어 6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근무. 그러니까 연세가 60세라는 뜻이 아니라
예.
근무를 60년 하셨는데 아직도 현역인 거죠.
그러면 주인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
그렇죠.
분이겠네요.
그렇죠. 주인보다 훨씬 더 오래 해서 3대째 주인이 꼬마일 때 이미 그분은 주방장 하셨어요. 그래서 반말해요. 이 서로 반말합니다. 아저씨 그러고 주방장님은 야 누구야 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데 그런 노포는 당연히 손님이 많고 맛 일관성이 있고
네.
3대째, 2대째 주인이 옛맛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고 또 잘하는 직원이면 정년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주인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80세인데 현역으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세요.
그 말씀은 나가란 말 안 한다는 뜻이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언제까지 근무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나중에 요리를 못하면 옆에 앉아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가게 역사라 이거죠. 그것이 인정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이한 마케팅 법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땐. 거기 가면 할아버지 주방장이 있어. 신뢰가 있잖아요.
오히려.
할머니 주방장이 있어. 그럼
네.
우린 뭔가를 기대하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맛이죠. 본인이 60년 일을 했는데 음식이 변하겠습니까?
그게 그동안 저는 60년 동안 일하신 분이라면 일하기 어려우셔도 한 1, 20년 더 앉아 계세요는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저라도.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분이 생각보다 좀 적죠, 그런데.
그렇긴 한데.
예.
저도 안 해봐서 그런 넘겨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60년 동안 일하시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식당 하다 보면 주방장님이 그냥 2년 만에 나가시기도 하고.
그렇죠.
숱하게.
예. 그러니까 그 운도 좀 있어야 되지만 주인이 예. 덕이 있어야 직원이 오래 일하지 않겠어요? 그분만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식당의 경우는 부주방장도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장사는 돼야 월급도 적당히 또
네.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될 테니 당연하지만.
전제 조건은 장사가 잘 돼야죠.
예.
예. 그리고 주인의 덕성이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이 가게를 오래 해야지 이런 목적이라기보다 그분들을 아껴주는 거예요. 직원을 사람 대우를 잘 해주신 거죠.
그건 뭐 그냥 눈빛, 예. 말투.
예, 뭐 그런
그냥
것들.
그냥 그런.
예. 그런, 그래서 잘 보면 그분들이 흥미로운 게 국민연금 이미 끝났어요. 60세까지인가 옛날 분 61세까지인가 국민연금도
예.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의 최장기 납부자죠. 60년째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들끼리 그냥 하는가 봅니다.
결국
또.
가족 경영하는 곳이 대부분 노포예요. 노포들은 그러니까 가족이 한다는 것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적은 거죠.
네. 네. 우리나라는 노포들 쭉 보면 오래된 식당들 보면 공통점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상하게 냉면집이 많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냉면집은 어떻게 좀 잘 살아남으면 오래 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
그냥 우연입니까?
과거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냉면이라는 게 특히 평양냉면, 평양식 냉면은 좀 기술이
네.
잘 퍼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가 독점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냉면집이 많이 있던 게 많이 없어졌는데 힘들어서 없앤 거지 장사가 안 돼서 없어진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냉면집이 자리를 잡으면
네.
상당히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가게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맛은 변화가. 예.
그렇죠. 적구나. 다른 집에서 흉내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 독점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실향민들이 많잖아요.
네.
냉면집 운영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 그 네트워크도 좋아요. 그러니까 실향민들이 단골로 가서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왜 오래 지속이 안 돼요?
아, 옛날에 그만둔 냉면집들은 예. 힘들어서 그만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일하기 힘들어서?
예.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이거 안 해 이제. 아이고 그만둘래. 제가 지금 책에 나오는 어느 냉면집의 경우는 겨울이 되면 한 3,000포기 김장을 담굽니다. 이북식으로. 물 많은 배추김치. 그걸 네, 이제 네. 1년 내내 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마다 배추를 주문하기 전에 노부부가 앉아서 올해 이거 해? 그러면 부인이 하지 말까? 그러면 두 분이 주방장이에요.
네. 결국은 두 분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올해 한 번만 더 하자.
묻는 분도 안 하시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5년, 6년, 7년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그만두는 거예요.
네.
이 가게 특징 중에 내가 아까 얘기랑 약간 돌아갔는데 직원들이 여름 되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겨울 되면 냉면집 손님이 확 줄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1년 내내 고용해요. 정규직은.
아, 겨울에 좀 손해보더라도.
예, 손해보도 그분들이 편하게 쉬면 여름에 좀 고생하시고 겨울에 좀 쉬세요.
아.
근데 어떤 냉면집을 가보면 갈 때마다 직원들 얼굴이 달라집니다. 다른 분이 들어와 있어요.
새로 여름이라 입사한 예. 분, 겨울이라 나가신 분.
예. 뭐 그런 분들이 많고, 아, 그러면 이 집은 오래 가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군요. 가족 경영을 하는 식당들이 꽤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예.
직원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놓고 그렇습니다. 나면 예. 나가고 그러느니 철수야 너 회사 그만두고 아빠랑 같이 일하자. 뭐 그 니네 회사도
맞습니다.
별로 뭐 요즘 어렵다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시작했는데 오도포가 되려면 이거 하나는 꼭 지켜주십시오 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가족 경영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욕망을 좀 덜어내는 거죠. 적게 이문 내고
네.
오래 가자. 그다음에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커뮤니티라면.
그러니까 동네에서 인심을 잃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이 식당 갈 때 이렇게 가서 저 식당 맛있어요?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동네 사람들이 와줘야 되거든요. 아이, 거기 가지 마셔. 거기. 아이, 영 요새 시원찮아졌어.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그거는 예. 욕심을 조금 줄이는 게
그렇죠.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 식당을 벌면 흔히 뭐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어떤 식당업에 할 때 이윤율이 얼마라고 대충 보고 들어가거든요.
네.
실제 그보다 낮아요.
해보면.
예,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상치 못한 수입은 잘 없지만.
예, 그렇죠. 더 보는 경우는 참 드물죠.
네.
옛날에 창경원이라 그랬죠. 그때 일제가 심어놓은 뭐 벚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창경 벚꽃놀이 하면 거기서 가까운 냉면집에 하루에 2,700그릇을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위 말하는 대박이 없습니다.
네.
그때는 식당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식당이 워낙 많아서 완전 경쟁에 가깝습니다. 품질별로 사람들이 가는 거죠.
예. 형식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혹시 여기에도 답이 있으실까 싶어서 마지막 질문 이걸로 드릴 것 같은데 요즘 지자체에서는 오래된 식당들 뭐 구청에서 보호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쓰기는 합니다. 현장에서도 보실 텐데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있으세요?
예, 뭐 특혜를 줄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저는 그걸 사회사나 문화사로 봐서요. 이를테면 밥상을 잘 만든다거나 생활용품 오래 전통적으로 만든 분들한테는 뭐 무형문화재나 지역무형문화재 이런 해서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당 국밥집이 80년, 100년 동안 설렁탕 국밥을 말아왔으면 그것도 우리들한테 문화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존할 준비를 해야죠. 식당에 직접 이익이 가지 않더라도 그건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왜 안 하시나? 그 인간 체록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식당의 역사도 사실 어느 정도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좀 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알겠어요.
잘 안 해서 제가 사실 했습니다.
예. 예. 노포의 장사법의 저자 박찬일 셰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